저 위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한다라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으면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 그 지하교회들이 마음껏 소리내지 못하고 그렇게 숨죽여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애완동물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제 강아지 몇 마리를 꺼내서 보여주었고요. 이 소년은 유심히 그 강아지를 한 마리 한 마리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소년은 그 강아지들의 가격을 물어본 후에 며칠 뒤에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고 그 가게를 떠납니다. 소년은 그동안 잡초를 뽑고 유리창을 닦고 마당을 청소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다시 그 가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는 여러 이쁘고 잘생긴 그런 강아지들을 두고 비쩍 마른 그것도 한쪽 다리가 불편한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말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건 가져가지 마라. 네가 보다시피 불고 잤니? 너와 함께 그렇게 뛰어놀 수도 없단다. 하지만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꼭 갖고 싶었던 강아지입니다. 주인은 뭔가 그 아이를 더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의 그 바지 아래 의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이 그 다리가 불편한 강아지를 원했던 것은 그 다리를 쩔뚝거리는 강아지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절뚝발이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절뚝발이의 인생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그 역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한 기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얼마나 있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함께 하심의 기적 같은 역사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은혜를 새 힘을 얻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은 바사왕 고레스 2세의 그 바벨론 제국 정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국이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두려워 떨지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는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가운데도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 세 절이 각 절마다 세 가지로 구분되고 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종 누구야? 나의 종 누구야?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종 누구야?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의 종 원고나.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지요. 좀 다른 말로 네, 주인님.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좀 더 진짜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그 주인님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며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로만, 찬양으로만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종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그 삶, 종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그저 왕으로만 살다가 가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스스로 종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한 핏값을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 갑자기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종은 반갑게 그 주인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만약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멍하니 앉아있다가 혹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화닥닥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너무 놀라서 기절해서 쓰러지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애써 외면하거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종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이라 부르시며 도와주고 붙들며 버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택한 누구야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온건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왕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나도 부정확합니다. 그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그 왕의 말 한마디면 수천 수만 명의 목숨도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왕 되심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왕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죄책감에 쌓여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붙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는 그 자를 세상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길을 자꾸만 떠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키를 맡겨드림으로 요동치 않는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의 자녀 누구야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자녀 온건아.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나와서 아빠 하고 달려 나옵니다. 근데 가끔은 아이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저를 모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못 들은 채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여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자랑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그 기다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나 이제 아빠 만나러 간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더랍니다. 처음에는 아, 그래, 이 아이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살짝 짜증이 나시더랍니다. 겨우 참고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마침 그 여자아이가 또 그 비행기 옆자리에 앉더랍니다. 기내 앉아서도 계속해서 기분이 들떠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또 간식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이 먹는 걸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이제 상공을 통과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 아이가 멀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를 다 토해내고 옷도 다 버리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정말 참기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겨우 참고 공항에 내렸는데 이 꼬마 구토 소녀가 이제 아빠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빠 하고 저 멀리서 뛰어가는데 저쪽에 아주 멋지게 양복을 입은 신사가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는 계속해서 뽀뽀를 하고 얼굴을 부벼 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더러운 옷도 보았을 것이고 냄새도 아주 많이 났을 것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안고 입 맞추고 얼굴을 부비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못해 두려워 떠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은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 아기를 그 엄마가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눈을 잠시 뗐다가 그 아이가 넘어지고 부딪혀서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아이는 아무리 무섭게 생긴 그 깡패 같은 사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추석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울지마 죽지마 사랑할 거야 라는 책입니다. 드라마 작가인 김효선 씨가 스무 살이 된 큰딸 그 서연이를 백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후에 쓴 책인데요. 그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읽고 일깨워주는 참으로 좋은 책입니다. 서연이는 아주 모범적인 아이였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백혈병이 생겨서 2년 반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골수 이식까지 했지만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딸의 그 모진 고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서연이를 이제 당신 곁으로 보냅니다. 어미가 다하지 못했던 사랑 당신께서 온전히 갚아주세요. 부디 가장 가까운 곁에 두시고 어여삐 여겨주세요. 일찍부터 철이 들어 잘 놀 줄도 몰랐던 아이, 그곳에서는 아무 근심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싶었던 모든 일 다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내 딸로 와준 서현아, 너로 인해 엄마는 너무나 행복했단다. 소박했지만 누구보다 가열찬 20회를 살았던 내 인생을 엄마는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것은 절대로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이었는지 이 엄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잘 가거라, 내 사랑하는 딸 서연아. 만일 천국이 없다면 이처럼 가슴 저린 생이별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모진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